네, 감사합니다. 아, 사실 제가 너무 저 아킬레스건이 많은데 우리 정동수 형제님한테는 너무 저 꼼짝 못하고 네,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네,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자, 하여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아들과 거인들인데 뭐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의 내용이죠.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제가 확신컨대 이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또 부득불 이것을 들고 나온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요한 것은 반복 학습이 필요하죠.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의학 교육이 그렇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COVID-19 팬데믹이란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이 되고 있죠. 이런 시대에 창세기 6장 4절이 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주제를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이 형제 때문입니다.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예, 데이비드 데니얼스, 칙 퍼블리케이션의 현재 대표입니다. 정말 훌륭한 성경 교사요, 복음 전도자요, 또 킹 제임스 바이블 디펜더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 형제가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상하게 창세기 6장 4절에 대해서만큼은 비성경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주제는 이제 동영상을 한번 올려서 끝나는데 이거는 뭐 3년의 인터벌 또는 1년의 인터벌을 두고 무려 3번씩이나 자기의 그 비성경적인 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도 혹시나 이 데이비드 데니얼스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또 오해가 있으실까봐 노파심에서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토픽들을 이제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인이죠. 뭐 거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그 사전적 정의를 해봐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암만 친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잘못해서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 말의 뉘앙스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럼 거인은 어떠한 정의가 있느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창세기 6장 4절에 거인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단수로서 이제 자이언트는 8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르파임즈라고 이제 뒤에 거인 족속 소개에도 나올 건데요. 이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7번 나오고요. 복수로 자이언트의 경우에는 11구절에서 13번 언급이 됩니다. 예, 개역 개정에도 나와 있는 네필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게 3번 나오고 나머지는 또 르파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웹스터 1828년 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Number one, a man of extraordinary bulk and stature. 예, 예외적으로 큰 부피와 신장을 가진 사람이다.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거인의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뭐 최초 언급의 법칙을 다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올 때 그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니라면 또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라면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foul, 날짐승이 처음 나옵니다. 조류인데 그것을 뭐 마귀, 사탄 이렇게 처음부터 영예를 할 수는 없죠. 또 창세기 1장에 물고기가 처음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창세기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로서의 거인을 생각해야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 속의 거인이 어떠한 모습인지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골리앗의 키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6큐빗 한 뼘이에요. 큐빗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얘기하죠. 이건 뭐 시대와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50cm를 좀 넘게 썼고 로마에서는 50cm 좀 미만으로 썼고 페르시아에서는 거의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까지 50cm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큐빗의 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골리앗의 키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약 한 3미터는 좋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신명기 3장에는 바산왕 옥의 침상 사이즈가 나옵니다. 길이가 9큐빗이고 너비는 4큐빗이에요. 이것으로 미루어 바산왕 옥의 키는 약 한 4미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1장 보게 되면 또 다른 거인이 언급되면서 손마다 손가락이 6개요, 발마다 발가락이 6개로 개수가 24개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거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손가락, 발가락 다 합쳐서 24수로 되어 있는 그런 거인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도 그 거인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거인 족속을 이룰 때 또 거인이 거인을 낳을 수도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이 여기서 또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엘상 17장으로 돌아와서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세었냐를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금을 옷으로 무장을 하였는데 옷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놋 5,000세겔이래요. 이거는 약 70kg.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에 해당되는 그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고요.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그의 창촉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더라. 즉 창촉이 한 8.5kg 정도 되는 그런 무거운 창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힘이 센 장사인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그 거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거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정도로 상대적으로 거인은 키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의 거주민들을 삼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건 뭘 뜻할까요? 이 거인들이 인간을 먹었을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니벌리즘이죠. 네, 식인 풍습이 이 거인들한테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또 장수로서 사람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거인일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좀 의학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 때 항상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성장, growth, 하나는 발달, development. 비슷한 것 같지만 좀 틀리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발달이라고 하는 건 질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장과 발달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유전적인 요인은 인종, 민족, 가계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키가 달라지고요. 또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선천적인 대사 이상이 있으면 분명히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이라고 했을 때 사회 경제적인 요인. 네. 우리나라하고 북한 사람들 키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물론 해방 직후에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전이 돼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려 한 20cm 차이가 난다 그러죠. 그 외에 이제 신체적 환경, 심리적 요인, 운동, 그리고 영양 상태가 어떠느냐, 또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또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눠보자면 외부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영양이 적절하게 공급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지금까지 가장 영양 공급이 잘 되는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요? 물론 지역적인 편차도 있고 우리 남북한처럼 비교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쉽게 생각해서 영양 공급이 잘 되는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현재 평균 기대 수명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78.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서는 미국 사람들도 평균 45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영양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평균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남녀 차이는 굉장히 커요. 여성이 남성보다 무려 6년에 더 평균 기대 수명이 되고요. 그럼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조선시대는 평균 35년의 평균 기대 수명이에요. 물론 조선시대에도 왕만 갖고 따져본다면 약 46년의 평균 기대 수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 신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 세계 한 20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이 사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네덜란드입니다. 뭐 북유럽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키가 큽니다. 남자는 184, 여자는 170. 근데 19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네덜란드 사람들의 키가 지금보다 약 20cm 적었습니다. 왜? 영양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몇 년도 생을 갖고 기준으로 했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평균 신장이 173, 여자는 161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훨씬 적었겠죠. 15세기부터 19세기의 유물들을 발굴해서 평균 신장을 측정한 서울의대 해부학 교실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남자는 161, 여자는 148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도 더 평균 신장이 낮았다고 하는 보고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차이가 확연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가운데 내부적 요인으로서 호르몬의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몸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이 되겠죠. 그로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장기에 이게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드문 질환이 있는데 그거는 대뇌성 거인증 또는 소터스 신드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가운데 보이고 있죠. 굉장히 순박하게 생겼어요. 지금 만 19살짜리인데 키가 7피트 8인치, 한 240cm 되겠죠. 네, 굉장히 키가 큽니다. 그래서 곧 세계 1위로 등극할 거라고 해요. 근데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또 운동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장기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판이 닫혔을 때 성인의 경우에 이제 그로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말단 비대증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네 명의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으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동일 인물이에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말단 비대증이 걸린 거죠. 즉 앞 이마나 이제 코나 또는 혀, 턱, 또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이것이 이제 비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근현대사에서 기록된 그 신장을 갖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로버트 와드로입니다. 로버트 와드로, 일리노이 거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키가 8피트 11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몸무게는 200kg이고요. 예, 거의 270cm 됩니다. 근데 1940년에 22살 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사진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게 보이죠?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키는 그렇게 컸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경우였습니다. 또 현재 가장 키가 큰 사람은 술탄 쾨센이라고 터키 사람이에요. 기네스북에 자기 그 이제 손도장 지문으로 사인을 하는 모습이죠. 키가 8피트 3인치, 한 250cm 가까이 되죠. 근데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30대고 결혼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혀 골리앗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의 키가 얼마까지 클 수 있느냐?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느냐? 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스퀘어 큐브 로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제곱과 3제곱의 법칙 또는 면적과 부피의 법칙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한 축이 1m인 정육면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축이 10배 이상 크면은 면적은 몇 배 더 커지게 됩니까? 예, 100배 더 커지죠. 또 이 한 축이 10배 이상 클 경우에 부피는 얼마만큼 크겠습니까? 예, 1000배나 커집니다. 몸무게가 1000배 정도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우리 몸의 근육이 뼈보다도 더 단단해져야 되고요. 또 뼈도 엄청나게 두꺼워지면서 정상적인 인간의 형태를 구성할 수 없게 돼야 됩니다. 물론 그 외 다른 조직과 장기도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심장도 엄청나게 높은 압력으로 피를 짜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터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잔 와스라고 하는 의사는, 이 사람은 이제 cerebral gigantism 전공인데, 인간의 키는 270cm 정도, 즉 around 9feet라고 되어 있죠. 그 정도까지 크지, 그 이상으로 커진다면 인간이 아니라 몬스터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이 6 cubits and a span, 한 3m는 좋게 된다고 하는 이 성경 기사를 읽고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성경은 거짓말 투성인 책이지. 뭐 좋게 말해서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소설이 성경이지.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과학자들의 얘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동의합니다. 예, 앞부분만. 분명히 성경에 나온 이 골리앗의 키로 미루어서 골리앗은 인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인들은 정체가 뭘까요? 자, 성경에서 이 사람과 거인을 또 구별하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요즘 뭐 성장 호르몬뿐 아니라 여러 가지 키 크는데 좋은 약제들 많이 나와 있고 또 심지어는 수술도 하죠. 근데 암만 현대학이 발달했어도 키를 1큐빗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말씀으로 이제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키의 한계를 내가 이렇게 디자인해놨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고린도서 15장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 육체라. 아멘이죠? 근데 여기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더 추가하고 싶어요. 곤충의 육체요, 다른 것은 거인의 육체라. 자, 인간의 염색체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염색체 22쌍, 성염색체 1쌍, 그래서 총 46쌍입니다. 그리고 성염색체는 이제 X와 Y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물론 여자의 경우에는 XX, 남자의 경우에는 XY가 보편적인 성염색체입니다. 인간의 세포에 뭐 얼마나 많은 그 크로모점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100조개의 세포 각각마다 이 크로모점, 이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에는 이제 이중나선 구조인 DNA가 있고 DNA는 또 유전 정보들이 이제 빡곡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의 차이로 인해서 인간의 육체와 또 거인과 같은 다른 육체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거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을 위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fallen angels, 타락한 천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창세기 6장 13, 14절에서도 뒷받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이런 물심판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신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타락한 천사와 인간이 결합해서 거인을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그런 극악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거인들을 땅과 함께 멸하기 위해서 이런 홍수를 일으키셨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성경적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환자어를 보여드렸습니다만 큰 배를 뜻하는 배선자는 방주를 나타내는 주에다가 여덟 팔 그리고 입고 입이라고 한다면 말하는 인격체를 뜻하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에 나온 대로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여덟 혼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이 한자어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정확한 그런 기록이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비드 대니엘즈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의 분리가 깨어짐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또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딸들은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않을 수 있었나? 답이 나오질 않죠. 두 번째, 그럼 그 당시에는 오직 남자들만 믿는 자들이었느냐? 네, 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경건한 신자들은 어떻게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나? 역시 답이 안 나오죠. 베드로 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대까지 예배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건한 가계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세상에 경건한 가계가 있습니까? 불경건한 가계가 있습니까? 목사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다 경건합니까? 목사의 자녀들은 다 그냥 천국 가요? 또 교도소 들락날락거린 사람들의 자손들은 다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았어요. 다말이 누구예요? 네, 유다의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리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족보가 예수님한테 이어집니다.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라합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죠. 모압은 아시다시피 롯이 자기 딸들과 근신상간에서 나온 자손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또 근데 보아스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거꾸로 얘기했는데 예, 라합 여리고 성의 창녀의 기생이었고 룻이 이제 모압 예, 여인이었죠. 그래서 예, 라합이나 룻이나 다 이방인인 것 똑같고 예, 그 라합은 특별히 여 제사장으로서 그 신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압 여인이었죠. 근데 모압은 룻과 자기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우리아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간통과 살인죄를 져서 솔로몬이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메시아의 혈통이 이게 경건한 가계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의 분리가 깨어진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이제 이들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이제 베네 엘로힘이라고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영계의 피조물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3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놓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니 이거는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참고로 영계의 피조물, 천사를 포함해서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욥기 1장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다고 돼 있어요. 욥은 뭐 지금부터 적어도 한 3,500년 또는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하늘에? 아니죠. 예. 낙원에 있었던 건 맞지만 낙원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땅속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6장 4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즉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거인들이 다 멸망을 했지만 또 이상하게도 홍수 이후에 또 거인들이 등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거인들이 서로 다른 계보로 인해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M족속, 수수족속, 아나족속, 르바족속, 삼순족속 등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시게 되면 끝에 IMS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거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시편 135편을 보게 되면 큰 민족들을 치시며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머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국이로다. 예, 이 거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뭘까요? 홍수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가나안 사람 모두를 멸절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화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거인들이 드러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단군 신화 잘 아시죠? 네, 3064에 나온 단군 신화. 한 일곱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환인, 환웅, 단군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환웅이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곰이 사람으로, 여자로 이제 변해서 그 웅녀가 또 역시 사람의 몸으로 현신한, 이게 기독교적 영어로 하자면 성육신한, 인카네이션한 환웅과 혼인해서 그때 이제 단군 왕검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1900여 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이 단군이 이제 산신이 된다는 얘기죠. 단군 신화뿐이겠습니까? 박혁거스 신화도 그렇고 뭐 북유럽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등등 다 이 창세기 6장 4절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누가 오냐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 다 이렇게 창세기 6장 4절의 영향을 받아서 주피터 머큐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시편 82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계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신들이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이면 이런 표현이 불가능하죠. 또한 천사라면 또 이런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천사는 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이 신들의 정체는 뭘까요?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날 때 있던 존재, 즉 반신반인인 이 창세기 6장 4절의 거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에 들어와 반신반인을 만들어냈죠. 그 염색체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 유다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네. 예. 민수기 14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6절을 띄어서 7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 창세기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 때까지 영전하는 사슬을 묶고 어둠 밑에 예배 두셨는데, 예, 이건 창세기 6장 내용 외에는 다른 것이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소돔과 고모라 그것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즉 6절에 나온 대로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천사들은 불법적인 음행, 이 음행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동성애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낯선 육체인 사람의 딸들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입니다. 베드로도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줘 심판 때까지 예배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예, 죄지은 천사로 말미암아 거인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베드로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인에 대한 기록들이 역사에 많이 남아있느냐? 네, 하나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리아의 우가리트라고 하는 고대 왕국의 석판이에요. 한 20m 정도 되는 그 석판인데 그 모습을 보시면 아주 큰 거인이 이제 작은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은 이제 바알 신을 의미하고 이 작은 사람 왕은 이제 그 이 거인 인 바알신으로부터 신적인 그런 보호를 받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유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특히 유골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키가 큰 그런 유골들이 발견이 됐는지. A는 이제 표준 사이즈입니다. 예, 6피트로 되어 있죠. 최근에 이제 회심한 헐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라고 있어요. 아, 여기 반응이 전혀 없으시네요. 예, 뭐, 영화 안 보시고 그냥 오로지 성경만 읽으시니까. 그런, 예, 사람이 있어요. 예, 굉장히 근데 세상적으로는 유명한데요. 브래드 피트의 키가 이제 6피트예요. 물론 그 브래드 피트는 옛날에 이제 침례교 백그라운드로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이제 성장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무신론자 또는 불가지론자가 됐다가 최근에야, 아, 이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피트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B를 보겠습니다. B는 이제 터키에서 1950년대에 발견된 유골인데 키가 한 4m 50cm 정도 되고요. C는 이제 정말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진 로마의 황제 중 맥시미누스 스렉스입니다. 약 8피트 5인치니까 한 저 250 정도 는 넘었겠죠. 그리고 D는 이제 골리앗인데 여기는 이제 잘못 적혀 있어요. 거의 10피트 가까이 되는 건데요. 한 3미터 된다고 그러셨죠. 예, E는 이제 바사낭 옥 한 4미터 정도 되고 그리고 F는 이제 스위스에서 발견된 거 G하고 H는 프랑스에서 발견된 건데 H 같으면 그 유골이 거의 완벽한 형태로 발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키는 뭐 대략 한 7미터 50 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카르타고에서 기원전 한 200에서 600년 사이에 발견됐는데 키가 뭐 한 10m 이상 되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게 다 맞는 사실일까요? 네,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책들을 찾아보니까 다 기록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Skeleton of Giant is Internet Photo Haw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거인이라고 하는 사진들은 이제 사기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포토샵에서 이렇게 거인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예, 조사해 봤더니 맞아요. 어떻게 지금 이런 사진들이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 건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정말 누가 봐도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미소니언 협회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이제 교육재단 또 연구소와 박물관 뭐 세계적인 그런 기관이죠. 네, 스미소니언 협회는 뭐 역사도 한 지금 170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아메리카에 이제 거인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이 스미소니언에서 그 유골을 전시하겠다고 가져갔고는 강간 무소식이란 얘기가 있어서 또 스미소니언 협회에서는 아,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느 쪽 말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러나 자, 생각해 보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굉장히 세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잡지예요. 또 스미소니언 협회 정말 세상적인 권위가 있는 네, 과학재단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진화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 그래도 이제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런 뭐 시시콜콜한 뭐 거인 유골 갖고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예? 세계적인 명성이 있고 권위가 있는 그런 데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암만 권위가 있는 유수한 잡지의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적 관점에서 틀리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Lancet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이언스나 네이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임팩트 팩터가 한 40 정도 되죠. 이 랜시스는 60이에요. 여기 한번 논문 실리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근데 지난달 6월 7일에 논문의 하나가 철회가 됐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논문이냐? COVID-19과 관련돼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 논문인데 그것이 철회가 됐어요. 왜? 그 조작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 6대륙에 9만 6천 명 정도의 COVID-19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이 COVID-19 걸린 사람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게 나왔어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선거를 예를 들자면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 조작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말단 직원이 그 잘못해갖고. 그랬더니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책임 저자인 교수가 I'm truly sorry.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철회를 했어요. 자, COVID-19, 하이드록시클로리킨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건 초기에 먹어야 돼요. 네, 그 값도 엄청 싸고, 네, 5일 동안만 복용하면 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약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 거짓된 논문들이 이 세계적으로 정말 권위가 있는 데 이제 발표가 되고 있다가 이제 운 나쁘게 네, 걸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 뭐 NEJM이라든가 Science, Nature, Cell, 뭐 Lancet 등등 또 National Geographic, 그다음에 Smithsonian 뭐 이런 거 명성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게 기사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 미국 국방부에 대한 어떤 질문이 제기가 됐어요. 그건 뭐냐? 2002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했던 미국 특수부대원들이 동굴에 살던 거인을 만나서 거인을 사살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사상자도 생겼죠. 이때 거인을 목격한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키가 12피트에서 15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미터도 넘게 되는 그 거인이 산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국방부에서는 아, 우리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오늘 유튜브에 출연해서 아, 그 칸다하에 있는 거인은 자기가 직접 봤다. 자기가 그때 전투를 수행하고 있던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 자기가 분명히 그때 봤는데 왜 국방부에서는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진실은 모르겠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거인의 유골이 있으면, 예, 거인이 있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 자체로 우리가 믿습니까? 예, 성경 말씀 자체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by faith입니다.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예, 우선하죠.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천사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죠. 예,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늘에 있지 않고 타락한 fallen angel들은 당연히 성육신하여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천사들은 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죠. 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 다 성을 조사해 보세요. 다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뿐 아니라 다른 영계의 피조물, 창조물들도 다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 천사도 있고 또 날개를 당연히 천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천사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천사가 날개가 있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캐러빔즈나 세라핌즈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룹이나 스랍 또는 이제 마귀 등을 예, 천사들과 예, 혼동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 천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유한하게 창조됐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천사들은 무수히 창조되었고 또 결코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결혼할 필요가 없고 남성으로만 있어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육체를 그렇게 만드셨죠. 또 천사들은 육체로 변할 수 있는 영적 존재예요. 창세기 18장 19장 이제 소돔성에 갔던 천사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인간입니다. 남성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분명히 육체로 변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들은 육체로 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또 남성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성염색체를 갖고 있을까? 예, 남성의 성염색체를 갖고 있겠죠. 근데 아기의 성을 누가 결정합니까? 네, 옛날에는 아내가 결정한다고, 엄마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아니죠. 아빠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딸 낳고 싶은데 딸 못 낳으면 그건 아빠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낸 얘기인데 천사들의 성염색체는 이제 Y equivalent chromosome이라는 그런 식으로 전 표현이 됐으면 합니다. 인간의 Y 염색체에 상하는 염색체.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의 염색체와 똑같으면 그건 인간이죠. 그러나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과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Y 염색체를 천사들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성 염색체는 저는 YY라고 더블 Y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인간에도 이 더블 Y가 있어요. 더블 Y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분명히 YY를 가진 인간도 있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전체 크로모점 수는 47이 되고 성염색체 X가 하나 더 있는 XYY일 경우에 그렇게 되지만 순수하게 YY로 되는 인간은 없습니다. 물론 이 YY 신드롬에 걸린 사람의 경우에는 키도 좀 크고 하지만 그러나 정신지체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육체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것은 이제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결코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사람의 딸의 염색체, 성염색체는 XX니까 천사와 사람의 딸이 결합하면 항상 나오는 염색, 성염색체는 XY이겠죠. 그래서 이 거인, 이 반신반인 데미가드는 염색체가 XY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거인들이 등장하게 되었느냐? 그 메커니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을 더럽혔는가? 예,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원형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1인칭 나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2인칭 너는 사탄을 얘기하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이불을 유혹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그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청천벽력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즉 자기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마귀가 어디 가요? 불과 유황 호수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 운명을 알고 있는 마귀는 메시아의 통로를 끊어버리려고 이게 타락한 천사들을 시켜서 인간의 딸들과 결합해서 거인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거인이 다시 또 나타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답은 가능하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노아의 날들과 같은 상황이 될 거다. 그때 이제 거인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도 뭐 산발적으로 거인이 있다 없다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과 같이 이거 지구 전역에 거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이 거인이 다시 나타나는가? 예,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큰 용, 즉 저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7년 환란기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끔찍한 일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 또 두려워질 수도 있겠죠. 교회는 정말 7년 환란기, 특히 후 3년 반 대환란기를 통과하는가 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답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7년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고 휴거가 되죠.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디도서 2장 13절 하나만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 뭐 볼 거 못 볼 거 다 경험하면서 준지옥 상태를 통과해서 살아남으면 그게 복된 소망입니까? 아니죠. 예, 환난 전에 우리 공중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휴거되는 것이 복된 소망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지 그걸 또 알고 싶어하는 분이 많으세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예수님 다시 오시려면 한 10년 정도는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정말 재림의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 특정한 시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전조현상은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예요? 창조물 간 베리어,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역병의 시대라는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COVID-19 이건 종간 장벽이 무너져서 생기는 거죠. 또 MERS, SARS, 그리고 인플루엔자, 또 AIDS 등등 다 이 종간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 천사가 타락해서 인간과 결합하여 거인들을 낳는 것. 이것도 정말 심각한 종간 장벽의 파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짐작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외에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죠. 예,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아담은 태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말보다는 영어로 하는 게 더 좋은데 아담은 본한 상태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흔적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창세기 5장 3절에 나온 대로 아담은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된 게 아니라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집합적인 의미로서 이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구약에서도 이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이제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그들이 뜨거운 불이 타는 그 용광로 속에 이제 던져졌는데 그들 외에 또 한 존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The Son of God인데 S가 대문자입니다. 예,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차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운데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아담이 창조는 됐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유일하게 태어나신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와 반면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되어 있어요.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only begotten son. 예, 영어가 훨씬 더 이제 의미가 좋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근데 아리우스파,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듯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골로새서 1장에서 좀 뒷받침이 됩니다. 15절,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완전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창조물의 처음 남자가 되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남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예,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인격적인 구원자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나와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영원히 지옥 불맛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인격적인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은 명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육체적으로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에요. 예, 아담의 그 죄성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걸로써 우리는 암만 노력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다시 태어나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아들의 누릴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신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예,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영원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즉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나누어 받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떤 한 형제의 신앙 고백을 소개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되었지만 저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창조하셨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회개에 보고할 수 있는 나이를 지나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